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해서 미리 말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는 말씀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받고 자신이 먼저 변화된 다음에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예언자는 노공비서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당연히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자신의 지식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의지가 변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며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농기에 녹음한 것처럼 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에 채워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하는 예언자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예언서들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예언자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건 마치 우리가 바울 서신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과 또 귀한 성도와 또 훌륭한 종으로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모세,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뭐 사울, 바울, 뭐 이런 이름에 비한다고 하면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박국, 그러니까 어느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아 목사님 호박국인데 호박죽인데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 생소한 이름. 그래서 이 하박국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예언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아주 대단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이건 하박국이 예언한 이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씀한 것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일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바울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을 인용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바울의 이신득이가 아니라 하박국의 이신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름으로 인용했던 말씀도 이 하박국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복음서가 가사에도 보면 이 하박국에서 온 것이 참 많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뭐 이런 가사만 봐도 여러분 복음성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인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사용되고 있는 가사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절이면 소개하는 말씀이고서도 한 3년 전에 이 감사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하박국이 그냥 듣기만 하고 전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그리고 그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건 하박국 자기가 자기 어떤 힘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박국이라는 우리 신앙 선배의 모습으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그 모습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도 배워보자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남유다 말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년에 활동한 유명한 예언자가 또 한 사람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또 있죠. 자, 남유다 말년에 이때는 말할 수 없이 그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썩을 대로 썩은 권력자들이 선하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진 말씀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결국 악인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그 대답이 하박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지금 하박국이 있는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남유다 악한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의 그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훨씬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하박국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따지는 말씀이 1장 13절 말씀이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남유다 사람들이 악해서 벌받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런데 왜 남유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고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서 이 하박국은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런 답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장 4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3절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산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기다린다는 거는 약속이 성취되면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가끔 손님들을 가정에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손님이 좀 늦어진다고 흐트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아, 이젠 손님 안 오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 걸 포기하면 준비한 것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더 기다리게 될까요?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오래 기다립니다. 꼭 뵙고 싶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오실 분이라고 믿으면 더 오래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져도 이분은 반드시 오실 분이다. 그러면 더 오래라도 오실 때까지라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더 오래 기다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더더욱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약한 바벨론 사람들까지라도 다 보라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는 하박국은 결국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죠.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또 바벨론까지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2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2장 20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라도 성전에서는 잠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있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야 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계셔서 온 땅을 그의 권위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선포는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도 반드시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마지막 그래서 1, 2km 남겨놓으면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 골을 통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으로 달리는 선수 괴롭죠? 물론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기쁘죠. 이제 몇 분 후면은 자기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듭니다. 힘들더라도 장래의 그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밭에 먹을 채소가 없고 소와 양이 다 없어져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전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지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재물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와 양이 다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리고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농사에 소출이 없고 가축이 다 없어져 버려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거 굉장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귀하고 대단히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기 본문에서 하박국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만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가지고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하박국 3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회오리 바름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바다를 밟았다, 파도를 밟으셨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뭐 그냥 그러고 애를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저 멀찍이서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물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그 물 위를 꼭 밟고서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 사람을 해치는 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다는 아주 악한 세력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것들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 악한 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해끼는 악한 세력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시는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전부 짓밟아버리고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왜 하박국의 밭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양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이 소가 없고 다 비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유다의 악한 권력자들이 다 착취해 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웃 이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탈취해 갔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그 슬픈 일입니까? 진짜 악한 죄는 권력자들이 짓고 이웃나라 바벨론이 악한 사람이 다 지었는데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내리는 그 징계는 남유다 온 백성들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이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짓밟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몰라서 말할 수 없이 속상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2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힘을 당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텐데 안 들어주셔서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분명히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올바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야말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실제로 응답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곧 구원이 오는 줄로 알았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얼마 후에 또 여쭤봤죠. 사도행전 1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미 이때이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도 구원이 당장 임할 줄로만 알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지금 오시는 겁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구원과 축복이 충만해 임하는 거죠. 정말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복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큰 구원과 축복일 겁니다. 제자들은 이 구원과 축복으로 오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늘 놀고 먹고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했죠. 첫째,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제자들은요,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직을 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 자기들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이제 성령님만 오시게 되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시기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있던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면서 자기들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패턴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다리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새 힘 얻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사회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북한의 악한 권력자들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하며 성도들의 그 믿음이 좀 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것도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분, 좋은 생업을 기다리는 분, 또 물질적인 축복도 기다리는 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에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그 믿음과 가슴 속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둘째로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것은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려. 성령님은 약속된 분이고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릴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이 임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고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분을 버린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준비한 그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 참된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겁니다. 내 힘으로 회복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우리 인생의 지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 하박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많이 고민했고 그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기까지 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기뻐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하박국처럼 주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준비시켜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더 큰 평강과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함 속에서 그의 믿음과 삶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뜻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좋은 성도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